자, 설교와 설교자 여덟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목사님의 책의 제목은 메시지의 성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장에서는 회중석이 강단을 이렇게 통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 갖고 설교자는 그냥 여기서서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존스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설교자는 회중석의 그 상태를 잘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래갖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설교를 이렇게 전달한다 해도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냐, 중학교 아이들이냐, 고등학교 아이들이냐, 대학생들이냐, 아니면 어른들이냐, 이런 거에 맞추어서, 또 교회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 가서 보면 히브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5장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2절이네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테냐?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시간적으로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기 때문에 남들을 지금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오히려 다시 구원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단한 음식은 줘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 젖을 다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사나 목사는 가장 먼저 청중이나 아니면 자기 제자의 능력을 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가르치다 보면 지금 20년 전에 대학생들 지금 들어온 아이들하고 지금 대학교 들어오는 아이들하고는 학력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 수학 조금 어려운 건 못합니다. 아이들이 공과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그걸 지금 20년 전으로 생각해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냥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특별히 젊을 때는 지금 존스 목사님 여기 적어놓은 거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공부를 이만큼 뭐 신학교도 가서 했으니까 남들도 다 그 정도를 이해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높은 수준의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뭐 모델로 세우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런 수준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청중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뭐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청중 입장에서 오늘 알아듣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존수 목사님이 아주 이 청교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청교도들 과거에 16세기, 17세기에는 3시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요 한 구절을 놓고 풀어내는데 지금도 김남준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를 가지고 요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단어를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풀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저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풀어내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회중에게 세 시간 설교하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존수 목사님이 런던 교회에 어떤 여성도들의 모임 그 예를 이제 들고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마 뭐 원래 모임이든지 아니면 주례 모임이든지 이렇게 모임을 가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강사를 이제 섭외하는데 강사 섭외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진 지성인이 와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이제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와갖고 이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 얘기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분들이 무슨 이 얘기를 알아듣겠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고 어른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선 사람이 오판하는 게 있다. 아주 중요한 걸 오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복음 설교도 있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전달이 되는데 웬만한 교회 이렇게 가보세요. 지금 웬만한 교회 하는 게 뭐야? 우리 남자 성도가 일단 온다. 무조건 1년 지나면 어떻게? 예, 입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입교. 이거 입교한다면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세례.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또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집사. 그렇죠?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 웬만한 데 가면 조금 더 한번 뭐 권사가 되고 돈 많이 내고 그러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성경을 한, 예,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도 장로가 되고 이런 스타일로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예, 교인과 성도를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란 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니 거듭나야 한다는 이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하고 헌금하고 교회 지랄하는 거 하고 이러면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한 서른 살쯤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감리교 뭐 몇 대째 이제 내려오고 있고 외삼촌이 감리교 감독이고 그렇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감리교 이렇게 잘한 거예요. 잘하면서 그냥 선하게 살고 또 피아노 반주하니까 피아노 반주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깨달은 게 서른 살 돼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교회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럼 시골에서 이제 런던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골에서 내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거 교회 다닐 때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 교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혹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헌금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특별히 한국에서는 십일조 제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새벽기도 많이 다니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존스 목사님이 자기의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원래 존스 목사님 그 책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는 설교할 때 자기 예는 거의 들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례를 자꾸 이게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이제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례를 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분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이제 9주 동안 이제 집회 초청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휴가를 이제 떠나게 됐고 그러니까 9주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존스 목사님이 오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어떤 이렇게 멋있게 생긴 이제 부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스 목사님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 유력자입니다. 유지입니다.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해주고 참 이렇게 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한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그날 무슨 광고를 했냐면, 이제부터 제가 설교할 때 오전 설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화 설교를 하겠고, 그다음에 저녁 설교는 제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부인한테 불쑥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이 부인은 한 번도 저녁 예배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인이 목사님,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저녁 예배도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초대한 목사님이 얼굴이 이제 울그락불그락 한 거죠. 이거 잘못 얘기해갖고 이거, 이 부인이 실족하는 날엔 교회 이게 유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지금 이게 결정이 되는 판국인데, 그러고서는 그 부인이 9주 동안 저녁마다 와서 구원 설교를 이제 듣고는,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교회 유지 노릇을 해하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돈 많이 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죠? 아, 이 사람들 혹시 죄인이라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괜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교회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죄인 취급하면서 설교하는 거, 이거를 싫어해서 목사님에게 대놓고 날 죄인 취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이 미국이나 이 영국 사람의 정서는 대단히 틀려요. 정서가 굉장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우리는 예를 들어 목사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뭐 해도, 아, 나 쉬쉬 이거 덮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정서가 그래요. 왜 그러냐? 이 교회 오는 게꼭그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것 때문이냐, 그 안에 혈연, 지연, 학연으로 다 이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든 싫든 일단 이 교회를 와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얘기 나눈 사람이 이 교회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무슨 비리가 있든지 하여튼 뭐가 싫어도 그건 일단 집어치우고 일단은 여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한국 분들은. 왜 그래? 그걸 좋게 얘기하면 정이 많은 거예요. 정이 많아서 정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미국은 그런 일이 생기면 2만 명, 3만 명 모이던 교회가 그냥 당장 100명으로 줄어들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딱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것처럼 목사님 자꾸 죄인 취급하면 우린 난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걸 떠난단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자신이 이제 체험한 거, 30년 동안 다녔던 그 교인인데, 한 여인인데, 목사님, 그 죄인 뭐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좀 좋은 얘기 좀 도덕적으로 뭐 지혜롭게 살라 그러고 좀 좋은 사람 되라 그러고 이런 설교만 좀 해야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면 제가 이 교회 어떻게 더 다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또 전수 목사님이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주의 단체가 있는데, 그 복음주의 단체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 그날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존스 목사님에게 감명을 받아갖고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구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그 구원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다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근데 오랜만에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가 너무나 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 구원받은 성도도 다시 구원 설교를 들어도 이게 큰 감명을 줄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는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전수 목사님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썼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걸 이해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목사들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 가르침에만 동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절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 성경 공부는 지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죠? 예. 이 머리를 크게 하는 거지.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독립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부흥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성경 공부처럼 해요. 설교를.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가 구분이 돼야 된다 해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위엄 있게, 논리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성화설교든 구원설교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설교를 또다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 자신의 그 무기력함과 내 죄성과,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과 이걸 통해서 지옥의 그 불호수에서 벗어나게 된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예, 그 구원설교를 할 때도 구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앞뒤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구원설교를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전도설교, 구원설교 이런 걸 목사가 제대로 다 전달했는데도 나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구원을 못 받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교만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도라면 심지어 그런 구원 설교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 순간에는 깜빡! 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구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의 그 뭐 한 달에 네 번이고 설교할 때 이 존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분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 하라는 건데,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구원 설교를 하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의 그런 형편을 보고, 예, 적어도, 예, 네 주 중에 한 번은 구원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원 설교를 통해서, 전도 설교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과 우리의 그 죄된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그것이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전달이 될 때는 심지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정말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고백이 나오냐, 목사님 만일 제가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제가 분명히 다시 구원받았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구원설교냐 전도설교냐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설교에 함께 있으면은,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예, 가르치는 설교, 교육 설교하고 좀, 예, 양육 설교, 성화 설교만 좀 해주시고 구원 설교는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분들 좀 조심해라.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 교회의 타락사에 대해서 지금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50년경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장로교회의 청교도들의 그 전통이 대단히 뭐다 까다로웠어요. 어떻게 까다로웠냐? 교회 안에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식 교인, 그렇죠? 정식 교인, 예, 이런 사람이 있고 일반 교인, 예, 그 다음에 청중, 이렇게 해서 셋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예, 이렇게 해갖고 정식 교인이 되려면 말 그대로 목사와 면담을 하고 장로들하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식 교인, 그렇죠? 뭐 투표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거기다 그 다음에 일반 교인, 뭐 청중은 이제 구도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식교인 심사가 대단히 까다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부흥의 시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정식교인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유아세례를 주고 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컸으니 이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정식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정식교인이라 해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게 명확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859년 이후의 그 세대는 교회에서 복음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식교인의 아들, 딸이에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크니까 정식교인 됐어요? 아들, 딸 나요? 또 정식교인, 유아세례 받으니까 정식교인이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은 정식교인이 돼서 유아세례 받고 하면은 딱 그냥 교인이 돼서 그 교인 명부에 들어가고 모든 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세례, 예, 이 사람들 장로교인들과 세례 주고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잖아요. 미국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존슨 목사,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식교인의 아이들이라도 유아세례 받았다 해도 아니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정식교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 투표를 해갖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예, 이게 다 교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독립교회 이제 성도들 또 이제 그 이 독립교회 안에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전 우주적인 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머리면은 예수님의 몸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러한 몸으로서의 그 우주적인 교회는 인정을 하지 않고 모두가 지역교회만 진짜 교회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 지금 여기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예, 모두 다 어떤 자세로 와야 되냐.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들 예, 마음 상할까 봐 아니면 성도들 떠나갈까 봐 죄에 관한 것, 예, 예수님의 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것 이런 거 설교는 1년 내내 안 하고 도덕 설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복받는다. 그렇죠? 예, 이 설교만 해놓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회개보고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혹시 성화와 교육설교 그냥 성경공부 스타일에 이걸만 해놓으면 이 머리만 커지지 가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덩어리들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뭐 이것저것 뭐가 많습니다. 독립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듣는 건 많은 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뭘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죠. 목회자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가면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설교자와 회중이 둘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예, 적당한 주기로 내가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해서 예,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들 보러 모든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하게 이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권면을 해야 되느냐? 존스 목사님이 이거를 목회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강의와 달리 예배 가운데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중히 여기고 모든 예배에 자꾸 참석하도록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물론 여기 지금 이 앞뒤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내져서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시편 84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예배당에 오는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84편 10절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3절 가서 보시면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성도들이 여기고 이 자리에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올 정도가 되면 목사는 어때야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300명이 왔는데 한 시간 딴 얘기를 하면 300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300시간이. 예. 1000명이 모였으면 1000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 설교 시간을 좀 축소해달라는 거예요. 줄여달라는 거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전수 목사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는 11시 딱 시작해서 12시 딱 일반 교회 이제 장로교회 축도가 있으니까 끝나면 어떻게 돼 있냐 시간까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11시 5분 7분 10분 이렇게 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쭉 돼 있어 갖고 뭐 설교 시간은 아직 15분 15분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지 않으면 목사에게 비난이 오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늘려놓으면서 설교 시간을 가면서 점점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극, 영화, 축구, 야구는 길수록 좋다는 거예요. 재밌다, 길수록 좋다. 드라마. 그렇죠? 이런 건 길수록 좋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특히 예배 가운데도 설교는 짧아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에게 자꾸 와서 목사님 설교는 짧은 게 좋습니다. 짧아야 됩니다 하고 자꾸 줄여달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물론 그렇다 그래서 목사가 쓸데없는 얘기로 45분 1시간 반 해놓으면 그거 죽을 일이죠. 그것도. 예. 일반 보통 구원파 교회는 1시간 반, 2시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잡담 지나가는 얘기 쭉쭉 하다 끝에 가서 한 5분, 10분 뭐 그 잠깐 얘기하고 1시간 반을 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존 허튼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한 말을 존스가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 본문을 읽자마자 이제 자려고 딱 이렇게 폼을 잡는 이런 성도가 나타나길래 형제님, 아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듣다가 이게 졸리면 주무셔야지. 이거 지금 펴서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자면 이건 공정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시작되면 졸아요. 시작되기만 하면 졸은 사람이 특히 남자들 무슨 관심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부인이 가자니까 지금 와서 앉아있는데 죽을 맛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시작만 되면 좋은 거예요. 시작만 되면.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 의무만 마치고 빨리 가려고 교회에 온다는 거죠. 마쳤다 이거는 이번 주에 의무했고 11조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골프를 치든지 하여튼 뭐 야구장을 가든지 하여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찝찝하고 예,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지금 만든 게 뭐예요? 7시 예배, 9시 예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대기하고 그러고선 가라.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의 편리를 이제 봐줘서 그거하고는 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 거기 오는 사람, 물론 그 안에 일하러 가야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남용 한단 말이에요. 빨리 7시에 가서 하고는 이제 오늘 뭘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식의 되는, 그런 식의 예배는 그거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절히 예배드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 또 간절히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보면 앉아있잖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예, 예배 시간에 딴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매 시간 하여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 눈동자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여럿이 있다는 거 이 앞에 서는데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여기 한번 서보시라고 그게 안 보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대충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이제 그 행태를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47절에 또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또 일반 교회에서 남용을 해서 맨날 교회에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답하고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이 상황을 잘못 적용해서 매일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사모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이제 권면의 내용이 뭐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 태어나면 다른 거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잖아요. 아무리 순환해도 배고프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 네.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지금 있는데 젖을 안 물리면 애가 죽겠다고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예, 경건서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자연히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일단 죽은 사람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병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성도들 특징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고 예, 찬송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가 얘기하는 게 이 신약시대 사도들은 교회에 오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호소할 필요가. 왜 그래요? 가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말이 멋있죠?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 집에 가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웠다. 예. 이 정도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칼빈, 웨슬리, 위필드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몇 번씩 한 게 뭐예요? 설교였다는 거예요. 설교.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마르틴 루터가 외친 게 뭐예요? 이신칭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아침도 저녁도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거의. 너무너무 그냥 천주교 거기에 되어갖고 그 얘기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듣고 맨날 들은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자연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교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냐. 교회 좀 예배당 좌석이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와서 숫자라도 좀 채워라. 이게 왜 그러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회 갔더니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 있고 그렇죠. 목사에게 서서 그냥 할 수 없이 저기다 대고 설교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교회 완전히 죽었군요. 교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나오지. 교회에서 뭐가 볼 게 있어야죠. 아 근데 교회 갔더니 그렇죠. 아 그냥 교회가 그냥 꽉 차고 있나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환하고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럼 한번 여기 좀 한번 며칠 좀 더 나와 봐야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최소한 자리는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라도 교회는 와야 된다. 아주 미니멈 그 부탁을 지금 존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 뭐냐. 강단에 큰 권위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권위를 잘못된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첫째, 어디서 잘못된 데서 찾냐. 첫째,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냐. 설교자가 권위를 가져야 되니 특별 가운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라 해서 아주 멋있는 가운, 색깔 바꿔가면서 주마다 이런 가운을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을 입혀갖고 무슨 성례를 집행하고 예배 형식을 천주교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멋있게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 영국의 성공회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뉴먼이라고 하는 추기경. 그러니까 천주교 추기경인데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성공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천주교의 매수를 받아갖고 그래서 천주교회로 넘어가면서 성공의 성직자 수백 명을 데리고 넘어갔어요. 이래갖고선 천주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추기경이 된 거예요. 이 뉴먼 추기경이.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땡땡땡하고 연기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기 사람들은 일반의 말 그대로 평신도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권위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요새 이제 한국 목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천주교 신부가 하는 로만 칼라라고 다니는 거예요. 로만 칼라 아시죠? 천주교 신부들 하는 거. 여기 그 유명한 베솔로미라고 하는 그 분이 쓴 로마 천주교의 그 실상에 대한 그 책을 가서 보면 그분이 이제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훈련 받은 다음에 천주교 사제가 드디어 되는 날 로만 칼라를 처음 맨 거예요. 워싱턴에서.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사람들에게 그걸 했는지 이걸 하고는 하루 종일 워싱턴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로만 칼라를 하고, 이제 성직자 같으니까 나를 이렇게 봐주겠구나. 이러한 걸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거는. 둘째, 이런 건 이제 성공회고, 성공회가 아닌 교회를 비감독교회라고 하는데, 이 비감독교회는 또 뭘 권위로 뒀냐? 학식을 권위로 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인 거 뭐 이런 거 주석 강의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목사의 권위에 다 꾸벅 죽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존스가 이야기하는 게 강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다. 영적인 권위. 예, 그러니까 설교자의 지식과 또 설교자의 배경과 문화와 예,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각종 화려한 예식이나 이런 모든 거는 그거는 이 세상 종교인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잘못하다 보면 모든 거 다 목사한테 물으러 오거든. 목사님, 집을 살려고 하는데 A동이 좋을까요? B동이 좋을까요? 그렇죠? 예, 목사한테. 목사님 차를 사는데 그랜저가 낫습니까? K7이 낫습니까? 예. 목사한테 다 물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예.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고 영적인 여기에서만 목사가 본위를 세울 수 있는 거지. 그거 이외에 교인의 삶에까지 들어가서 예. 너 A랑 결혼해라. 넌 B랑 결혼해라. 그렇죠? 목사가 그렇게 그런 권위는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교자의 권능은 성령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강단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토론해야 된다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설교자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예, 어떤 학식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조금 못난 것 같아도. 그렇죠? 성도들이 인정하고 소명을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교회가 소명을 확인해주고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회중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목사는 소명이라는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짓는 것까지 지금 존수 목사님이 이 장에서 얘기하는데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핵심은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회를 나중에 나가서 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과 함께 여기 존수 목사님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을 어떤지 짓든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가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멋있어도 앉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거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개척교회를 하든지 뭘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음향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마이크와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를 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균일하게 좋은 음성으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예배당이 크든 작든 그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나 뭐 앰프 산다고 가면 그 사람이 다 해줘요. 그 어떻게 설치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첫째, 좋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걸 써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아시겠죠?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존수 목사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잘 안 된다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가 익숙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나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 그런 그 배포를 위해서 좋은 영상, 음성 장비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영상 장비 같은 게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카메라를 하나 좋은 걸 사면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보다 더 좋아야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얼마 없어도 마이크 시설, 스피커 시설 이런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강단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높여서 강단이 저쪽 한쪽으로 가 있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중앙에 서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존수 목사님 이야기 따르면 사람이 이제 키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키 작은 거 이런 거 키 큰 거 이런 걸 다 배려를 해서 심지어 발판 조절대까지도 이렇게 몇 단으로 이렇게 해놓고 오는 설교자에 맞춰서 그래서 그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크로멜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라. 해서 예배 드릴 때 이 음성과 그 다음에 이 설교자의 그런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최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에는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장은 이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